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 동북부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열린 연설에서 지난 석 달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는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제재를 가했고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처음에는 매우 적대적으로 시작했고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북한은 자신의 수사가 매우 강력하다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면서 내 말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3일 자정을 기해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치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과 반도체 등 앞서 예고했던 279개 품목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지만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필요한 반격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남부 지역의 태풍이 강타해 한 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제19호 태풍 솔릭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에서 한 명이 실종되고 마녀 가구가 정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제주와 김포, 김해 등 한국 내 15개 공항에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고 서해를 오가는 모든 백길도 끊겼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와 남부 지역에서는 오늘 학교들이 대부분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휴업을 합니다. 한편 일본 열도에도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상륙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시마론이 강한 바람과 폭우와 함께 서부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GTE의 차세대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공인되지 않은 접근 혹은 간섭으로부터 호주의 네트워크 보안을 취약하게 하고 결국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특정 업체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화웨이와 GTE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 중국 법인은 트위터를 통해 호주 정부의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이브라임 칼른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터키의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미국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에는 법치가 있고 앤드루 브런슨 사건은 법적 문제라며 그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튼 대변인의 성명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칼른 대변인은 볼튼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국을 겨냥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테러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드의 육성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IS가 그동안 사망설이 나돌던 알 바그다드의 육성을 공개한 것은 1년여 만입니다. IS 홍보 매체인 알프란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육성 메시지는 50여 분 분량으로 조직원들에게 전 세계에 대한 전투를 계속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IS가 이번에 공개한 육성 메시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에 설치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서 예정대로 문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2에서 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화 진전 상황과 별개로 경제 군사적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비핵화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책임을 묻는데 추가 회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any meeting takes place should reflect a goal by President Trump to confront the North Koreans.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21일 VOA 기자 만나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아직까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축소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는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기 시작했다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도 현재로선 비핵화 진전 증거가 없다며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비핵화에 입증 가능한 진전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you need to see demonstrable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We have not seen any to date. So before there's any more meetings,
구체적으로는 북핵 신고서 제출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데이비 퍼듀 공화당 상원 의원은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비핵화 시간표와 구체적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ime now that we start talking about a timetable and really what are the milestones that we want to see achieved so that we can have some level of expectation.
현 상황도 나쁘진 않지만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 만큼 추가 회담에서 이뤄질 구체적 비핵화 논의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은 추가 고위급 회담 개최 빈도와 관계없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진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also really appreciate the fact that he keeps emphasizing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특히 미군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훈련과 미한 합동훈련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은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 has to be a reason for the meeting. You're probably asking the wrong person. I've never been overly optimistic that North Korea would ever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자신이 틀리길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고 싶지만 자신은 김정은이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한편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최대한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김정은으로부터 예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im Jong-un is going to want to maintain as much of his nuclear program as possible, whether openly or secretly, while gaining enough sanctions relief to be able to hold on to power. And that's what we should expect he's going to try to do. And But to their credit, this administration has not lifted a single.
아울러 북한이 추가 구체적 행동을 취하길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비핵화 요구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완화된 제안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미국이 결정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의 목적은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사무소 소장입니다.
Secretary Pompeo has been pressing North Korea repeatedl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피츠 패트릭 소장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이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 체계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비핵화에 대한 뜻을 북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며 그런 입장을 내세워 폼페오 장관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이 과거보다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신호는 있지만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이전 방북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expect that this visit will be too much more successful than his previous visits.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이미 북한이 거절한 기존 제안을 들고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from Pompeo's standpoint, I think it would be, you know, a waste of time for him to go back to Pyongyang with the same proposal.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갖고 있다면 중국,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일치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제안을 수용하거나 역제안을 하도록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우선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대다수 포기를 요구할지 아니면 다소 완화된 제안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 think the first step is that the U.S. Washington has to make a decision whether it's going to continue to insist that North.
이어 미 행정부 내에서 현재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핵물질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 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도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천명한 북한이 그 일환으로 핵물질 생산 동결에 동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t would be very good indeed if North Korea would agree to freeze fissile material production. That should be part and parcel of the.
그러나 핵물질 생산 동결 합의에도 현장 사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검증할 수 없다며 북한이 이런 조사를 꺼려왔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폼페오 장관이 150일 동안 네 번째 방북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유는 핵 준비 태세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과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까지 매우 작은 조치만 보여줬다며 북한이 중지한 핵과 미사일 실험은 어차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노후화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애초에 억류되지 않았어야 했던 미국인들을 풀어줬으며 미군 유해 수십 구를 65년이 지난 후에야 돌려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연극을 통해 평화와 비핵화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자신이 직접 한 구멍에 더욱 깊이 빠질 것이며 결국 평화선언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점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우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남북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좀 더 큽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핵 문제와 별개로 진전돼서는 안 된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판문점 선언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무소 개설이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에 제재 예외를 신청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자와 장비,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일각에서는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에 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공개적인 지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안별로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협의에 따라서 그동안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작업 등이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해 계속적인 제재 예외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흐트러뜨릴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안에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계획하는 데 대해서도 같은 이유에서 우려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런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나요?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재 예외 신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은 서울을 방문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인들과도 접촉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서 앞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한국은 미국 외에 북한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민족 위에 외세를 올려놓고 판문점 선언 실천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면서 적극적인 남북 경협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를 도도하게 흘러가는 큰 물줄기 앞에서 작은 문제라며 평가절하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의견 조율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두 나라는 주요 현안에 대해 늘 긴밀히 조율,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보좌관이 임명된 이후 백악관과 청와대의 소통이 이전 같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남북 대화에 대해 그들의 관심사일 뿐 미국의 관심은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계속 갈등을 빚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아직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통화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에 설치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문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 개설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 방침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대변인은 23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공동연락사무소를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 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일단 예정대로 이달 중 개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 중에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입니다.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에 연락사무소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미국에 요청한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적용에 예외 인정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개소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남북관계 획기적인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를 물론 이제 평양하고 서울에 설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개성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북한하고 한국이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이게 변환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좀 하나의 어떤 좀 중요한 진전의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 움직임이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속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이견을 보이는 것이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이전에 남북관계가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속도가 지금 틀려지는 거잖아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대화 창구의 제도화, 상설화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무력 충돌이 생기거나 뭐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도 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다라는 것이고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마련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최 부원장은 북한은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교류 협력에 중점을 둘 것 같고 한국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핵 문제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예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가 굉장히 돈독하고 협의가 잘 진행돼 왔다라면 제 대법칙에 그냥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 부원장은 대북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문제인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일방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계약 변경과 성분 검사 위조 같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점은 여전히 많지만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판매한 수입업체 헨츠사는 구매자인 남동발전에 계약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최초 선적지로 계약된 러시아 본토의 나우카항과 별도로 사할린 섬의 홈스크항을 추가해달라는 겁니다. 아울러 선박의 숫자도 당초 2대에서 2대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헨트사는 사할린 지역에 공급된 무연탄에 여유분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계약 변경을 시도합니다. 남동발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수용하지만 10개월 후 이 석탄은 북한산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동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헨트사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RK글로벌사가 선박 수급 계획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있다며 세관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남동발전도 계약 변경 과정에서 의심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성분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최초 헨트사는 북한산 석탄임을 감추기 위해 러시아산 석탄의 발열량에 맞춘 성분 검사 자료를 남동발전 등에 제출합니다. 이후 남동발전도 자체적으로 발열량을 분석하는데 오히려 헨트사의 발열량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분석 항목 한 가지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한국 김기선 의원실의 질의에 당시 간이 분석이었고 또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몇 가지 안 하거든요. 급하게 하는 바람에 분석한 날을 누락시켜가지고 그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산 석탄은 의심받지 않은 채 그대로 한국에 유입됐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지난해 11월 이 석탄이 통관되는 과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관세청은 북한산 무연탄으로 의심해 통관을 보류하지만 약 3개월 후인 올해 2월 이를 해제합니다. 북한산 석탄이란 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건데 결과적으로 이 석탄은 북한산이라는 게 이달 관세청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최초 북한산 석탄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는데도 통관이 된 이유와 이후 이 석탄이 북한산으로 드러난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야당 의원들은 관세청이 서류 제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요청 서류에 대해선 제출을 약속했지만 원산지 증명서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든 그 서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과세 자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출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의 송환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일본으로 탈출한 일부 피해자들은 북송사업을 거짓 선전을 통한 유괴 행위로 보고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일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송환을 북한 정부에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과거 일본에서 북한으로 유인했던 한인들과 그 친척들을 즉시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허용할 것을 아베 정부가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도이 가나의 일본 지국장은 성명에서 피해자들이 지상 낙원이란 북한 정부의 선전을 믿었지만 그들이 북한에서 대면한 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런 역사적인 잘못을 가능하게 했던 역할과 희생자들이 계속 고통받는 현실을 인식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지원하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일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문제를 제기해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성명은 지난 20일 일본 내 탈북민 5명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과거 북한의 제일 아닌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출해 일본에 귀국한 당사자와 자녀, 일본인 아내 등입니다. 이들과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선전해 제일 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하고 이동까지 막는 등 모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억 엔, 미화로 420만 달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5명 가운데 한 명인 고정미 씨는 20일 VOA에 북송 사업은 사람을 속여서 납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유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저 청년의 지시를 주어서 공경륜하게 뭐 담대하게 사람들을 좋은 말로 속였잖아요. 지상낙원이라고 3년 만에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일본 족식자로 서류를 제출해서 갈 곳을 이렇게 그 인도해줬고 매 집에 찾아가서 그런 걸 봐서는 결국은 지상낙원이 아닌 지옥이었으니까 유괴 사건으로 이번에 했어요.
북한 정부는 지난 1959년 일본과 제1한인 북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을 통해 대대적인 북송 사업을 펼쳤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뤄진 이 사업으로 1959년부터 84년까지 9만 3,340명이 북한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겪는 차별 때문에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모국에 가서 성공하겠다는 신념으로 북송선에 오른 것으로 탈북민들과 가족들은 설명합니다. 3살 때인 1963년 부모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2002년에 탈북한 고 씨는 하지만 이들이 북한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차별과 인권 유린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가보니까 뭐 일본에서 고통 겪는 그보다 뭐 그 원주민들한테 뭐 재본이요 반쪽발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사상이 나보다 유리 뭐 조금만 오더라도 하룻밤에 정수범 수용소 어디로 갔는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되고 뭐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비참한 그 생활은 뭐 둘째였어요. 우리 집안도 저는 8살 때 그 직접 오빠 그 정말
고 씨의 오빠는 북송선에서 북한의 모습을 본 뒤 충격을 받아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버티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정신병에 걸려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공동소송을 제기한 사이토 히로코 씨도 과거 VOA에 1961년 남편과 한 살 된 딸을 데리고 북송선에 올라 청진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버텼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정미 씨는 지난 2008년 북송 사업을 주도했던 조총련이 계속 일본에서 활동하는 상황에 붕괴해 일본 법원에 피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총련이 이주자의 북한 내 생활까지 책임진다는 계약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올해 2월 북한 정부의 북송 사업이 반인도 범죄에 부합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사총원서를 제출했던 가와사키 에이코 씨도 기자회견에서 북송 사업은 북한 정부가 후원한 납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와사키 씨와 고정미 씨 등 원고들은 모두 북한에 갇혀 계속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정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척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침묵해야 하겠지만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고정미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사안뿐 아니라 북송사안 문제를 북한 정부에 직접 제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저러한 그런 모든 그걸 보아서는 아베 총리가 이번에 혹시나 만나게 되면 북한의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귀국 이 문제도 반드시 놓아서 해결해 줄걸 요구하는 그거였어요.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번 소송과 단체들의 요구에 자세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후원하는 일본의 민간단체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납치로 보기 힘들다는 인식이 일본 정부의 팽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테사 모리스 시즈키 교수 등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하지만 북송 사업에 일본 정부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송 사업을 지원했던 일본 적십자 기록 등엔 일본 당국이 제1한인들을 식민시대에 원치 않는 잔재이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여기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일본 정부는 북송 사업을 그저 인도적 차원으로 해석하며 책임을 북한 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 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에 이 문제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 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9만 3천여 명이 지상낙원이 아닌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며 증인들이 겪은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북한이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일본 매체들은 소송 자료를 북한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에서부터 심리 진행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 즉 소송 원고 대리인인 시라이 아스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도쿄지방재판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위반에 관해 불법성을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23일 오늘자로 160억 달러어치 상대방 제품에 25% 관세를 동시 발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확실히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법정에서 밝힌 진술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동부 시간으로 오늘 0시 이후 통관하는 중국산 수입품 279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160억 달러어치인데요. 지난달에 먼저 발효시킨 340억 달러어치를 합쳐서 500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오늘 같은 시점에 16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발효시켰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매기는 신규 관세 대상 품목도 똑같이 500달러 규모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담화도 냈다고요?
네, 미국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한다라고 상무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혔는데요. 미국의 오늘 조치는 명백히 세계 무역기구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WTO 분쟁 조정기구에 가져가서 잘잘못을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중국으로서는 부득이 필요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복 관세로 맞서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새로 관세를 매기는 중국산 제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반도체와 전지, 전기, 자동차, 고속철도, 화학제품 관련 품목들인데요. 중국 정부가 차세대 기술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중국제조 2025가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 이전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 초에 고율 관세 대상 품목으로 확정했습니다.
중국이 새로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제품들은 어떤 거죠?
네, 석탄, 의료기기, 위스키, 오렌지 주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333개의 품목입니다. 미국이 기술 제품에 집중한 반면에 중국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게 다른데요. 이 할리데이비슨은 새로 부과되는 관세를 피해서 미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계획을 밝혀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두 나라 통상 당국자들이 지금 워싱턴에서 협상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미 재무부 차관, 왕 쇼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이끄는 대표단이 이 무역 대치를 풀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 일정으로 협상하고 있는데요.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는 높지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에 앞서서 큰 성과가 나올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언론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협상단이 없기 때문에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정도로 공동성명을 내고 마무리될 걸로 블룸버그 통신이 예상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총 500억 달러치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협상의 성과가 없다면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네, 미국은 2천억 달러치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공청회를 비롯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효시킬 걸로 일부 경제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이전 조치들과 많이 다른데요. 옷가지와 미용용품, 자전거, 야구장갑 같은 생활용품들과 정어리, 마늘, 양배추 같은 식품까지 망라됐는데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의 무역 전쟁을 실감하게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산업 전반에 보다 폭넓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산 수입량이 연간 1000억 달러 정도로 훨씬 작기 때문에 여기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형편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란의 압박을 강화하겠다. 미 당국자가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최대의 압박, 영어로 maximum pressure라는 말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자주 써온 용어인데요. 핵 개발을 비롯한 이란의 도발적 행위들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발언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이란 제재의 효과가 예상보다 분명하고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제재로 돌아가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 합의로 풀어졌던 제재를 재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이란에 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핵 합의에서 올해 초에 탈퇴하고 이란의 제재를 부활시키고 있는데요. 과거 제재에 여러 가지로 예외를 뒀던 사례들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볼튼 보좌관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이란을 상대로 압박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예, 볼튼 보좌관은요, 이란이 1979년 이래 국제 테러의 돈줄이 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핵 합의로 제재가 풀리면 이란 정부가 형성한 새로운 자산이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테러 활동에 쓰일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네. 볼튼 보좌관이 예루살렘에는 왜 간 겁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중동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지를 찾았는데요. 이란 문제 외에 시리아, 터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터키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카타르 군주의 계획을 회의적으로 본다라고 볼튼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터키가 어려움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2년째 억류 중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란 측은 격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해할 경우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인 시온주의 정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슬람 고위 성직자 아흐마드 하마티가 어제 연설했습니다. 이란의 일반 국민들은 고립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소개했는데요. 감옥에 갇힌 것 같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란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제재보다는 경제 운용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로 워싱턴 포스트가 정리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21일에 이어 22일도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머릿기사로 다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한 내용이 이날 방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회견에서 코언 씨 법정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코언 씨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네, 21일 법정에서요. 세금 사기, 금융 사기, 그리고 선거 자금법 위반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8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진술 가운데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대통령 성추문이 났던 여인들에게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돈을 주어서 입막음을 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자신과 협의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모두 두 명이었죠?
네,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고요. 다른 한 명은 전직 성인 잡지 모델로 대통령하고 일정 기간 내연 관계였다는 캐런 맥두걸 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회견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명했습니까?
네, 코언 변호사가 먼저 알아서 돈을 줬고 자신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죠.
네, 의혹을 제기한 여성 두 명을 알지도 못하고 돈을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준 사실은 시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은 코언 변호사가 이걸 알아서 했고 자신은 돈이 건네진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은 코언 씨 진술과는 완전하게 반대군요.
네, 코언 씨 진술은 대통령이 나중에 안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여기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백악관에서 22일 정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는지 또 궁금하군요.
네, 기자들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에게 코언 씨의 문제를 집중 질문했는데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니까 코언 변호사에 대해 눈길을 끄는 말을 또 했더라고요.
예, 좋은 변호사들을 찾는 사람들은 코언 변호사를 찾지 말라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코언 씨를 무능한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글이었는데 반면에 대선에서 잠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나포트 씨는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매나포트 씨에게 사면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샌더스 부인이 대변인이 부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매너포트 씨도 같은 날 다른 법정에 섰죠.
예, 세금 사기와 금융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매너포트 씨는 형량을 줄이려고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코언 씨가 플리바겐한 것을 염두에 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언 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플리바겐, 그러니까 사전 형량 조정제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매너포트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기자들에게 매너포트 씨가 좋은 사람인데 유죄 판결을 받아서 슬프다라고 했고요. 또 어제 트위터에는 매너포트 씨와 그의 가족이 안쓰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너포트 씨는 검찰과 타협하지 않았고 코언 씨는 거짓말로 검찰과 타협했다는 그런 비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또 코언 씨에게 적용된 선거자금법 부분은 불법이 아니라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선거자금법을 많이 위반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통은 없었고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란 주장을 재차 펼쳤고요. 자신이 유일하게 잘못한 게 있다면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긴 것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언 씨 진술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지도부는 해당 문제를 언급하는 걸 꺼리거나 아니면 코언 씨 진술 그리고 매너포트 씨 편결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요,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 진영 안에 존재하는 부패와 범죄성을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 언급 등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섣불리 대통령 탄핵 등 공세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입니다. 대신 민주당 쪽은 뮬러 특검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 남북도는 흐린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남포 아침 기온은 22도,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6도, 중강 아침 기온은 18도, 낮에는 24도로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 황해도 지역 역시 흐린 가운데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 사리원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풍산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7도,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7m,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8월 23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 동북부 웨스트 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열린 연설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는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제재를 가했고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처음에는 매우 적대적으로 시작했고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북한은 자신의 수사가 매우 강력하다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면서 내 말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3일 자정을 기해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치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과 반도체 등 앞서 예고했던 279개 품목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지만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필요한 반격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 중국의 합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남부 지역의 태풍이 강타해 한 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제19호 태풍 솔릭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에서 한 명이 실종되고 마녀 가구가 정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제주와 김포, 김해 등 한국 내 15개 공항에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고 서해를 오가는 모든 백길도 끊겼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와 남부 지역에는 오늘 학교들이 대부분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휴업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열도에도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상륙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시마론이 강한 바람과 폭우와 함께 서부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이란에 1,800만 유로, 2,06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이란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 계획은 EU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여파를 상쇄하고 이란과의 핵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EU가 약속한 5천만 유로 규모의 이란 지원 계획의 일부라고 EU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1,800만 유로 가운데 800만 유로는 이란의 중소기업과 무역 증진 기구 등 민간 분야에 투입됩니다. 또 나머지 800만 유로는 환경 관련 사업에, 200만 유로는 마약 문제 해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의 차세대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법적 절차를 의하지 않은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공인되지 않은 접근 혹은 간섭으로부터 호주의 네트워크 보안을 취약하게 하고 결국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특정 업체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화웨이와 GTE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브라힘 칼른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터키의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미국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에는 법치가 있고 앤드루 브런슨 사건은 법적 문제라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전역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